말씀 함께 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34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들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수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교회의 기도를 받고 또 성도들이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몸 조심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바울을 격려하면서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시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좀 멋지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묶여서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로 이거는 이송당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일어나가시는 이런 방식을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과 다른 일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가 넘치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오늘 감사가 넘치도록 했습니까? 아니면은 불평이 더 많았습니까? 저는 운전을 하며 갈 때마다 혼자서 입술을 벌려서 감사합니다. 또 사무실에 와서 앉을 때에도 입술을 벌려서 감사를 계속합니다. 넘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기대를 하면서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가 보니까 열 번씩 합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러저러한 감사할 일들이요 계속 떠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그러셨나 보다. 내 생각과는 영 다른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그러셨나 보다. 그래서 늘 감사가 넘치도록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믿고 한번 순종을 하시면서 감사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넘치도록 감사하다가 보면요,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참으로 놀랍게 인도해 나가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감사합시다. 넘치도록 합시다. 제발 좀 넘치도록 감사 좀 하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배에는요,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100명의 군사가 탔습니다.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가 탔고 선장과 선주 그리고 선원들 그리고 죄수들이 탔습니다. 총 276명의 사람이 그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바울도 죄수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정도 276명이 탄 배는요, 그 시대에는 굉장히 큰 배라고 그럽니다. 이들이 미항에서 출발을 할 때 이견이 좀 있었죠. 미항은 조그만 항구인데 겨울을 나야 됩니다. 3개월간 겨울을 나야 되는데 미항은 겨울을 3개월간 나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작은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를 여기에서 40km가 떨어져 있는 그 베니스라고 하는 큰 항구입니다. 그 항구에 가서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가자라고 하는 의견을 선장과 선주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반대하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바다에서 세 번이나 파선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선주와 선장이 바울보다도 바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바울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 큰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이니까 전문 지식이 더 많죠. 그래도 사도 바울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바울의 주장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9절과 10절 말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기서 말하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해서 7월 10일이죠. 7월 10일 그날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식하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때 다 금식을 했습니다. 일반력으로 하면은 지금 우리 원력으로 하면은 9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9월에서 11월 이 3개월은 지중해가 겨울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즉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즉 9월 중순 정도가 접어들었습니다. 이때는 지중해에 배를 타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보통 선장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 바울이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상식을 말한 것입니다. 선장이나 선주가 상식이 없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왜 선장과 선주는요 위험한 걸 뻔히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40km나 떨어지는 괴닉스로 이동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학자들의 견해는 뭐 이렇습니다. 이들이 타고 있는 배는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배는 애굽의 곡물과 그리고 식물들을 잔뜩 싣고 로마로 가서 이 수출을 하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배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타고 가는 이 배도 아마 곡물을 잔뜩 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주는 가급적이면은 빨리 그나마 좀 더 큰 곳으로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최대한 빨리 로마로 가는 방법을 도모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주와 선장은 바다가 위험한 그런 시기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하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에 비해서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더 상식적이고 그리고 단순한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장은 이렇죠. 지금 바다는 항해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 말고 겨울을 나고 난 다음에 갑시다. 그것이 안전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목숨과 배까지도 손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상식적인 그러한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말씀을 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하는 성도일수록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가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그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것을 이미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죠. 2년 전에 감옥에 갇히기 전 딱 2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폭동에 의해서 죽을 뻔했을 때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을 당했죠. 그날 저녁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로마로 내가 보내주겠다. 로마에 가서도 네가 내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항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항해를 하더라도 그는 안 죽습니다. 반드시 그는 로마에 갑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무모하게 행동할 수 있는 요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부서진다고 할지라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울을 로마로 보낼 것입니다. 고래가 나타나서 바울을 삼켜서 로마에 가서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이 배를 타고 함께 타고 가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 배를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로마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출발합시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렇게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와 같은 일종의 무모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때가 안 좋으니까 지금은 가지 맙시다. 사람 생명 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그 말입니다.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속에는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지 맙시다. 그 말씀이죠. 지극히 상식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보면요. 믿음이 좋다는 성도들이 상식이나 그리고 과학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믿음을 내세운다면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무슨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랬으니까 독을 마시다가 화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을 마시다가.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또 뱀을 집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있죠. 그러니까 뱀을 실제로 손에 쥐고 들고 그 뱀을 들고 놀다가 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무모한 행동이고 무모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 무모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식이 안 통하게 되어 있고 상식이 안 통하면은 거기에서 잘못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어 걸고 엉뚱한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상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연 원리 무조건 어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의 원리를요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초자연적인 분이셔서 자연의 원리 넘어서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해야 될 때는 상식을 앞서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무모하게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울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죠. 그 높은 곳에 세워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뛰어내리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뛰어내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탄이 시편을 인용을 했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다. 뛰어내리라. 예수님께서는요, 거절하셨습니다. 뛰어내리면은 죽는 겁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뛰어내린다고 해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뛰어내리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상식선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화가 치밀어서 원래 진리가 선포가 되면요 비진리에 서는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예수님을 끌고 그 동네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벼랑으로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보란듯이 벼랑에서 밑으로 뛰어내리실 수 있습니다.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날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슬그머니 고개를 숙이시고 그들 사이를 일치면서 그냥 피해서 살살 내려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안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리면 죽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들의 귀를 죽이기 위해서 나 한번 보라고 기적을 위한 기적이나 그들을 무찌르기 위한 기적 절대로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상식선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항상 믿음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믿음의 모험, 믿음은요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식선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것은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스피린 하나를 먹으면 다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은요 그냥 아스피린 먹으면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아스피린 먹어서 치료가 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약 하나만 먹으면 나을 거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오래오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약 먹으면 됩니다. 그거 불신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약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배고프면 약을 먹으면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죠. 아프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배가 고프면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 됩니다. 배가 고프면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 되고 배가 아프면 기도하고 뭐 하면 됩니까? 소화제 먹으면 됩니다. 이거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개발한 약이나 병원, 이거는요, 활용할 수 있을 때는 활용하는 것, 믿음이 적은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약 없이 기도해서 치유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약도 활용하고 밥도 먹고, 그것이 복된 것이죠. 바울을 늘 따라다니는 사람이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는 누가였습니다. 누가의 직분이 뭔지,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의사였습니다. 바울 곁에서 바울을 주물러 주기도 하고, 그리고 약도 조제해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돌보아 주기도 하고, 옆에서 바울의 말동무가 되어 주기도 하면서, 그런다고 해서 바울이 믿음이 없느냐?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상식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활용하라고 주신 모든 것들은요, 잘 활용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것, 지극히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지키되, 위험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피하는 것. 좋지 않은 계절에는 배를 몰고 나가는 것 안 좋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겨울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 대구에 눈이 한번 많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체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눈이 많이 와 있으니까 새벽 예배 여러분 출석 체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안 오셔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눈길이 걸어오다 미끄러져가지고 다치거나 그거 하는 것보다는 조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상식선에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서라도 와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래서 이런 지혜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식선에서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상식적으로 진행을 해나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어디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율리오는 상식적인 바울의 말만 좀 들었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요, 상식적인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희생시키면서 자기 계획만 성취하려고 하는 무서운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에 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에 잘 안 통하는 상식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뉴스 하나를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어느 찬양 학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절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불상에 아무도 모르게 빨간 십자가 그어놓고 그리고 도망오면서 나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라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불교의 최고 성지인 인도의 마하보디 사원 그곳에 한국인 남성 두 명과 여성 한 명이 찾아갔습니다. 기타를 가지고 가서 기타를 치면서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기도 내용도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만은 기도 내용은 사실은 잘못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곳에 하필 한국 비구니가 그게 묵언 수행을 하기 위해서 몇 개월간 머물고 있었는데요. 한국말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 비구니가 와서 딱 보니까 이 기독교인 세 명이 앉아가지고 기타 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 불교 최고 성지인 그 사원에서 그것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지를 했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비구니에 그렇게 제지를 하니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불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 뿐이라고 그게 큰 소리를 쳤다고 그랬는데 물론 틀린 말씀 아닙니다. 이것이 기사화되어서 나왔습니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고 그 기사에는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모두가 다 기독교 욕하는 댓글들입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욕을 기독교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라면은 안 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연령대가요 나이가 많겠습니까 젊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길만 자꾸 막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절에 가서 절 무너져라고 땅밟기를 하고 그 곳에서 기도회를 하고 도성에 십자가 갖고 도망을 나오고 절 땅을 파가지고 성경책에 물어놓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고 신약은 그 그림을 통해서 원리를 뽑아내어가지고 삶의 원리로 적용을 해서 사는 것이 신약입니다. 만약에 구약의 그 그림을요 이 신약시대에 그대로 옮겨놓아버리면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이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다 점령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도 다 대적을 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왕정정치였죠. 강력한 왕정정치를 통해서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한 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한 정치체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 시대처럼 한다면요 칼 들고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셨다면은 예수님의 사역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모집을 해서 군대를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물리적인 공격을 하셨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맞으면 맞았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말고라는 종이 있었죠. 말고가 예수님을 잡으니까 곁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그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칼을 넣어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른 귀를요 다시 말고의 귀에다 붙여주셨습니다. 온전하게 다시금 회복을 시켜주셨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선교했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조직을 해서 군대를 만들어서 이교 사원들을 정복을 했습니까? 이교 사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방해를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했던 그 이방인 지역에는요 이방 사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방 신상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분통이 터져서 소리를 좀 질렀던 적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장소는 시장 바닥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복음을 전했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바울이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국가의 질서를 지켰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있던 위에 있는 권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정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권세는요 거기가 다 이방인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 괜히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짓밟고 왜 욕을 얻어먹게 합니까? 왜 젊은이들로 하건 스스로 교회를 무시하고 떠나가버리도록 그렇게 만듭니까? 그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식이 좀 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밥도 먹고 감사하면서 약도 먹고 감사하면서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바울의 말은 무시가 되었죠. 배는 출항을 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유라굴로가 불어와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알았습니다. 나는 살아서 로마에 갈 것이다. 자,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은요, 자신의 그 제시했던 의견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사람이 무시를 당하면요, 그때부터 말라기 싫어집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아마 침묵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한 대로 유라굴러고 와서 이러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장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절망 안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의 약속은요, 분명합니다. 환난 날에 네가 환난을 당하고 있느냐? 나를 불러라. 그러면 그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은 살아서 분명히 갈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이유는요, 이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 이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그때 2년 전에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금 바울 곁에 그대로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의 곁에 서서 24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이, 하나님, 저는 로마에 갈 거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이 사람들, 상식이 통하지 않은 이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도 안 죽이겠다. 아무도 안 죽이고 이들을 다 내게 붙여주겠다. 내게 붙여주겠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곁에 서셔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큰소리 치던 사람들은요, 이제 잠잠합니다. 선장과 선주도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쥐고 있거든요.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이미 주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무려 이들은 14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격려하죠. 배는 손상을 입을 것이고 우리는 아무도 죽지 않고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고 식사를 하라. 어젯밤에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나는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바울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믿지 아니하는,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소망을 잃은 곳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의 리더십이 한순간에 완전히 다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절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만 안 할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의 딱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겠습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그리스도인은 위기에 강합니다. 입을 다물어야 할 때는 다물었지만은 위기의 순간에는 입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입을 다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바로 유라굴로 만난 배와 같습니다. 침몰하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앞으로 어쩌면 점점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점점 더 힘들어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유일한 소망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다물고 있지만은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서 말하게 하시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소망을 이야기해 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며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